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솔트랙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1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플레전트 뷰와 북 옥든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초등의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본이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체 1부자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제181차 반년차 대회 두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스테이크 센터에서 위성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바니아 Y. 와킨슨 자매님의 지휘와 린다 마켓스의 오르간 반주로 유타주 플레즌뷰와 노스 옥든 스테이크의 어린이로 구성된 초등의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매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부르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에 개회기도를 70인 정원의 고원용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개회기도가 끝나면 합창단이 가족은 영원해를 부르겠습니다.
Ou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당신께서 저희 삶에 주신 그것 축복들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그분의 대속 희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가 지식과 소망과 당신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아름다운 컨퍼런스 센터에 그리고 또 여러 장소에 모여서 당신의 종들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저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간증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합창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오늘의 이 경험이 그들의 삶에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몬슨 회장님을 저희의 선지자로 주시고 또 그분의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조심스러운 세심한 그런 성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잘 이 복음 생활에서 즐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헨리 비 아이링 회장님이
교회 본부 역원과 지역 70인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그 후에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과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이안 S. 아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이링 회장님.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트도로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K. 패커를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12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보이드 K. 패커, 엘톤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콧,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런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닐 L.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클라우디오 알렘 코스타 장로는 70인 정원의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를 70인 정원의 회장단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70인 제1정원회에서 게리 J. 콜먼, 리차드 G. 힌클리, 요시코 기쿠치, 칼비 프렛, 세실로 사뮤엘슨 장로를 해임하고 명예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70인 제2정원회의 고원용, 루엘 M. 스노, 폴 K. 스브로스크리 장로를 회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에게 함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랠프 W. 하디 2세, 존 M. 헌츠맨 1세, 알렉산드르 M. 만조스, J. 윌러드 메리어트 2세 장로는 지역 70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를 함께 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의한 모든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헌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종종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주에 충만한 복음이 이 후기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스러운 숲에서 조셉 스미스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조셉은 신회의 본질과 계속되는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장엄한 시연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막을 열었으며 인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 중 하나였습니다. 약 3년이 지나고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있었던 진지한 기도의 응답으로 조셉의 침실은 빛으로 가득 차 마침내 한낮보다도 더 밝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침대 곁에 나타났고 그는 조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몰문경의 출현에 대해 가르쳤고 그런 뒤 구약의 말라기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에 사용된 언어에서 약간 변경하여 인용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어린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모르나이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몰문경,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에서 엘리야가 맡은 역할을 예언하는 말라기의 말씀. 그러므로 회복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은 먼저 신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했고 몰문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런 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구원과 승영의 사업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 영감에 찬 순서는 절대자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제 말씀은 조셉 스미스를 처음 방문했던 모로나이가 말한 엘리야의 성역과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신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기적들을 이루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과부가 지닌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어린 소년을 죽음에서 일으켰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옮겨짐으로써 그의 필면의 성역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우리는 후기의 계시를 통해 엘리야가 멜기세덱 신권의 인본 권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르기 전 그런 권능을 지녔던 마지막 선지자였음을 배웁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설명했습니다. 엘리야의 영, 권능 및 부름은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의식을 얻을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성한 인본 권세는 신권 의식이 유효하고 땅과 하늘에서 함께 메이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변형의 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나 이 권세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여했습니다. 1836년 4월 3일 엘리야는 다시 모세와 함께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났고 똑같은 열쇠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했습니다. 경전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조셉과 올리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1836년에 엘리야에 의해서 회복된 인본 권세는 구주의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증가된 가족 역사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인본 권능이 우리의 손에 있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경륜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와 죽은 자를 인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셉은 또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타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어야 합니까? 열쇠가 전달되어야 하고 엘리야가 와야 하며 복음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합하며 시온이 건설되고 성도들이 시온산의 구원자로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시온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해서 모든 의식들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묶어주고 자녀를 아버지에게 묶어주는 사슬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장로님은 엘리야의 영이 가족의 신성한 특질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성신의 발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성신의 특수한 영향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 즉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보고 기록을 확인하며 그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엘리야의 영은 교회 회원과 비회원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회원인 우리는 우리 조상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의 구원 의식을 제공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으며 그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완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가족 역사를 탐구하며 성전을 짓고 대리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런 이유로 땅과 하늘에서 매일 수 있는 인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엘리야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사업에서 주님의 종이며 이를 통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책임인 동시에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제 저는 자라나는 세대인 청남과 청녀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영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제 메시지는 교회 전체 회원을 향한 것이지만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가족 역사 사업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발표한 지침 중에서 이 중요한 봉사를 나이 든 성인에게만 한정한다는 그런 나이 제한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성약의 자녀들이며 왕국의 건설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인류라는 가족의 구원 사업을 돕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 없는 나이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으로 촉발된 이 사업을 오늘날 여러분이 배우고 사랑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자원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패밀리 서치는 기록과 출처와 봉사의 집합체로서 사람들이 가족 역사를 찾고 기록을 저장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컴퓨터와 다양한 휴대용 기기로도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원들은 전 세계 교회 건물의 여러 곳에 위치한 가족 역사 센터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기기에 통달해 있는 이 시대에 패밀리 서치와 기타 도구들이 출연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단순히 친구들과 재빨리 문자를 주고받고 트위터를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훈련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특질인 빠른 이해력과 기술들은 이 구원 사업에 크게 공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청소년과 젊은이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영에 대해 배우고 경험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연구하고 자신의 조상을 찾아보기 바라며 여러분의 죽은 자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침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가족 역사를 찾아보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권고에 신앙을 가지고 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버지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진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통을 선언하는 축복사의 축복이 여러분을 이 아버지들에게 연결시켜줄 것이며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과 개종이 더욱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또한 대적자의 강한 영향력에서 여러분이 보호받게 될 것임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성스러운 사업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이 사업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청소년기와 또 앞으로 인생에서 여러분은 안전히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지도자 여러분, 자녀들이 엘리야의 영을 배우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너무 과중하게 밀어붙이거나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지는 마십시오. 청소년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시도하고 배우도록 해주십시오. 청소년 누구라도 lds.org/familyhistoryyouth에 나오는 학습활동을 해보면서 제가 제언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신과 정원의 회장단과 청녀 반회장단들은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기본 자원들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행함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학생이 되기보다 스스로 행함으로써 성신의 권능을 통해 오는 추가적인 빛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 청소년들이 이런 도구들에 얼마나 빨리 숙달되는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러한 자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대 기술이 편치 않거나 또 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또는 패밀리서치가 익숙하지 않으신 나이가 든 분들에게 청소년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가족역사 사업과 성전 봉사에 시간을 쓰느라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덜 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주가 주신 복을 세워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트로이 잭슨, 제런 홉, 앤드류 앨런 이 세 명은 영감받은 감독님에 의해서 와드 가족 역사반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입니다. 이 청남들은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려는 소망을 가진 수많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트로이는 말합니다. 전에는 교회에 가서 앉아있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서 할 일이 생겼죠. 우리는 누구나 가족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제론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역사에 대해 더 배우게 되면서 이 이름들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존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는 것이 점점 더 신나요. 앤드류도 말합니다. 가족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런 마음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매주 공과를 준비할 때 성신을 통해 공과에 나온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보라는 느낌을 종종 받고 있어요. 전에는 가족 역사하면 그냥 두려운 마음만 들었죠. 하지만 영의 도움으로 저는 제가 받은 이 부름을 해낼 수 있었고 또 와드의 많은 분들을 돕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 역사는 단순히 교회가 주도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 일조하기 위해 지금 이 지상에 왔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성스러운 인본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땅에서 메이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일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자라나는 세대의 청소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아이의 눈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전세에서 우리 곁에 있던 하나님의 딸이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 이런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필멸의 육신을 제공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받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믿고 자녀를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는 지상의 자녀를 데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를 성취하는 셈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멸이 존재하려면 그 전에 필멸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은 이 지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중심입니다. 경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여 하나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계명을 잊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큰 신앙을 행사하여 기꺼이 자녀를 갖는 수많은 부부, 특히 아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언제 또 얼마나 가져야 할지는 부부가 주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한 기도로 결정하고 큰 신앙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 해 전 70인 정원의 제임스 오 메이슨 장로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여섯째 아이의 출생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예쁜 여자아기를 신생아실에서 보면서 사내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될 것이니라 라는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얼른 달려가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때를 보아 말했어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해마다 메이슨 부부는 일곱 번째 아이의 출생을 고대했습니다. 3년, 4년, 5년, 6년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년이 지난 후에 일곱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7년 후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표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표준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생기고 틈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자녀를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폄하하여 자녀 출생을 미루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 딸 아이들은 우리 회원은 아니지만 다섯 자녀를 둔 어느 기독교인 어머니가 쓴 블로그를 제게 알려주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하에서는 성경에 입각한 어머니상을 지닌 채 아이들을 키우기가 몹시 힘들다. 자녀보다는 대학이, 자녀보다는 세계여행이 단연코 우선이며 저녁에 나가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다. 헬스장에서 몸매를 가꾸고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소명이다. 자녀는 우표처럼 귀엽기 때문에 수집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 자녀는 시간을 쪼개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이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때가 많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일곱 자녀를 데리고 버스를 타자 버스 기사가 묻습니다. 다 대개 애들입니까? 아니면 단체 소풍을 가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다 우리 애들입니다. 소풍이라니요. 세상에서 다 대개 애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점점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가족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를 존중하고 돕습니다. 의로운 아버지라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내의 헤아릴 수 없는 은사에 대해 감사와 사랑을 적절히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메이슨 장로님은 결혼한 지 몇 주 안 되어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경험을 하셨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제가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녀는 나중에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교회 잡지를 보고 있을 때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셨던 스펜서 W. 킴볼 장로님이 결혼과 관련된 책임을 강조하시며 쓴 기사를 읽었는데 킴볼 장로님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성스러운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집이 교회 본부 건물 가까이에 있었기에 저는 즉시 그 건물로 갔으며 글을 읽은 지 30분쯤 후에 스펜서 W. 킴볼 장로님 책상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려 하니 그러려면 자녀를 갖는 것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킴볼 장로님은 끝까지 들으시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메이슨 형제님, 주님은 형제님이 의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계명 하나를 깨트리기를 바라실까요? 주님이 도우시면 자녀도 갖고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신앙이 있습니까? 메이슨 장로님은 덧붙였습니다. 그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했고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메이슨 부부는 4년 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두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세상 어디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불확실합니다. 4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염려된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하는 부부에게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희생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울 때 대부분 두 사람은 한결 더 가까워집니다. 그만한 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킴볼 장로님의 예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첫 아이를 에덴 동산 밖에서 가졌습니다. 동산을 떠난 뒤 아담과 이브는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이와 세라이아가 아들 야곱과 요셉을 낳은 곳은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이 있던 예루살렘의 집이 아니라 신앙을 행사하던 바로 광야였습니다. 리아이는 아들 야곱을 광야에서 나의 환난의 날에 얻은 첫 아들이라고 불렀으며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고난의 광야에서 태어났었나니 참으로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의 날에 너의 모친이 너를 낳았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신앙을 행사하여 산의 아이를 낳았던 결혼한 한 남녀가 나옵니다.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어떤 표시도 문 앞에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산의 아기를 강에 던지라고 바로가 명했기 때문에 부모는 아기를 숨겼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잘 뉘어 강가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였으며 아기는 유모가 된 생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게 된 바로의 딸은 소년을 아들로 삼았으며 모세라 불렀습니다. 아기 탄생에 관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야기에는 잘 치장된 아기방이나 값비싼 아기 침대가 아닌 세상의 구주를 위한 말 구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기도 하고 가장 힘들기도 했던 시기에 신앙을 품었던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절대로 잊거나 물리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얼마나 또 언제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부부와 주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 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기회를 얻지 못한 의로운 여성에게는 자녀를 낳는 문제가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고귀한 여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힘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팔을 펴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결혼은 했으나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부나 대가족을 이룰 계획을 세웠지만 적은 자녀밖에 갖지 못한 의로운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자녀를 갖는 문제는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세상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이 매우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과 똑같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생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충실한 회원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영원의 세계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페루 리마 서성교부의 제이 스코트 도리우스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베키와 저는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지 않고 25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뭔가 어색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왜 자녀가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도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부름받았을 때 와드 회원들은 제가 자녀나 10대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지지해준 와드 회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들 자녀에게 제 양육법을 시험해봐도 괜찮겠냐고 묻자 그들은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며 또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던 해 한 아이가 기적적으로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우리는 두 살 된 니콜을 입양했고 그 후 갓 태어난 니콜라이를 입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손자 손녀로 알고 예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스럽고 개인적인 책임 문제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경건하게 귀 기울이며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입시다. 가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심입니다. 이 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8장은 현명한 시간 사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입 단락에서 M. 러셀 벨러드 장로님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하며 그런 다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들을 숙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에 이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숙달하는 것에는 자신의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직분을 다하시면서도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아픈 이를 찾아가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북돋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 시간을 내십니다. 저는 또한 시간을 내어 이웃을 섬기는 다른 많은 분들의 모범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이로써 그분께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구주께서는 현세에서 충실하고 지혜로운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를 상속받기에 합당하다 여겨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충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사고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려고 해도 어디서도 또 어떤 가격으로도 그것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어떤 날이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시간과 또 분이 주어지며 우리는 곧 친숙한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시간은 번개처럼 날아 사라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브리검용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사용에 대해 완전히 보고하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목표에 해당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루는 버릇이 생기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시간을 많이 써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해 주님으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마는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라고 가르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주님과 가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드드로프 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관계에서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표현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한다면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기를 그치라라는 계명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바쁘다는 것이 곧 생산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즉석인 대화와 채팅을 할 수 있는 통신기기가 있다는 것은 훌륭하지만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통신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독에 빠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중독에 빠지면 끊임없이 답글과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보내게 되면서 뭔가 바쁜데도 전혀 생산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서로 교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많습니다. 저는 논문 자료, 연차 대회 말씀, 조상의 기록 등에 쉽게 접근하고 이메일, 페이스북, 알림, 트위트,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이 참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유익할지라도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쪽으로 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복잡한 컴퓨터와 휴대폰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하게 드리는 단순한 기도를 대체하고 또 수장시키게 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고 빠르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만큼 우리 무릎도 쉽고 기꺼이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자게임과 온라인에서 사귄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우리를 안아주고 격려해주며 또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원회 반,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한 말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업데이트하고 농장 가꾸기 게임을 하거나 앵그리버드를 콘크리트 벽에 쏴대는 일에 아무 생각 없이 열중하기보다 우리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주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것들이 중독적인 특성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우리가 읽고 느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후 그 교훈을 적용하고 실천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책에서 부지런히 구할 때 자기 성령으로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산만하게 하며 시간을 허비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쿠에틴 앨콕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유혹은 받게 되겠지만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는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활동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몰문경의 여덟 증인 중 한 사람인 하이런 페이지는 주의 산만에 관해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돌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일을 바로잡은 후 다시는 주위를 흩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돌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를 마치 가루로 만들듯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저울이 주님, 가족,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활동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병사들은 초침 소리에 맞춰 빠르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필멸의 삶이 지나가는 동안 바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되새겨보기에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필멸의 삶 동안 불멸과 영생을 준비할 시간을 내는 사람들은 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초등의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찬양의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칼 미쿡 장로님과 리그랜드 알 커티스 2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 대회는 181차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 반연차 대회입니다.
중권리 여건으로 부름받은 첫 주가 지날 때 몹시 피곤한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상념에 잠긴 채 70인 정원의 사무실 나와 교회 본부 행정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우두커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탔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며 누군가 묻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엇을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목소리를 듣고 몬순 회장님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기발한 대답이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몬순 회장님은 저의 경직된 표정과 무거운 서류 가방을 보셨습니다. 몬순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위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한 층을 더 내려가는 동안 몬순 회장님은 쾌활한 목소리로 성전에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몬순 회장님은 작별 인사를 하시며 잠시 저를 보셨는데 그 눈길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소. 위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제 마음속에 경전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 마음은 내려가던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헛되이 찾던 그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경험과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분을 바라보자 선지자는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치유받고 강화될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저는 몬순 회장님이 선지자여 선견자여 계시자일 뿐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원리대로 사시는 훌륭한 모범이심을 간증합니다. 사실 몬순 회장님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큰 중압감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몬순 회장님은 큰 신앙을 발휘하시며 낙관과 지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분은 할 수 있다와 할 것이다는 태도를 취하십니다. 몬순 회장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힘을 받고자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은 그분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면 몬순 회장님처럼 우리가 삶의 무게로 짓눌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도록 부름받거나 일을 필요한 일을 하면서 자신을 할 수 없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이 영원한 중요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로 바라볼 신앙과 그분의 지시를 따를 용기를 지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위를 바라는 것이 힘겨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그처럼 간단한 행위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녀들이 독 있는 불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는 양떼 위에 노뱀을 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노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마의 다음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낫도록 너희 눈길을 던지기만 함으로써 너희가 나을 수 있다면 너희가 속히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보다는 믿지 않는 가운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게으름을 비우겠느냐. 만일 그렇다면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눈길을 던져 하나님을 믿되 곧 그가 그의 백성을 구속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시작할지니 위를 바라보라 하신 몬순 회장님의 격려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권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괴롭히는 부담과 불안,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용서를 받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견딜 신앙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쿡 자매와 저는 남아프리카의 한 여성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속죄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영감어린 메시지를 들은 후 스테이크 상업주의 회장님은 모든 사람에게 밖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헬륨이 든 풍선을 받았습니다. 그 상업주 회장님은 풍선이 우리 삶에 지니고 있는 부담이나 시련, 역경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셋을 센 후 풍선을, 아니 우리 부담을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부담이 둥실 날아가는 광경을 올려다보는데 누군가 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선을 날려보낸 그 단순한 행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오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잘 일깨워 주었습니다. 헬륨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과 달리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며 그리하여 주의 영이 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잘 바라보면 인도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매일 그들을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분의 인도는 한결같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똑같은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겸손한 간증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선지자, 사도, 신권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오는 느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변화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에게 그분처럼 되고자 노력할 때 그분을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생 여를 걸어가는 동안 인도를 받고 성신을 끊임없는 동반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을 향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받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행복으로 기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취하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는 나의 빛 늘 함께 하시니 왜 두려워하리. 나의 기쁨 내 노래 낮과 밤에도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우리의 고개를 늘어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몬순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를 보러 바라보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 주님의 속죄 사명을 여러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구주라는 칭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한 번쯤 구조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강에서 누이와 저는 작은 보트를 타고 놀다가 어리석게도 안전한 장소를 벗어났고 물살에 떠밀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하루로 떠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에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 경험을 생각합니다. 구속주란 칭호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속하다란 단어는 사는 것 또는 되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어떤 재산이나 소유물은 설정된 저당권이나 빚을 상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율법을 따르던 구약시대엔 돈을 지불하여 종이나 재산을 자유롭게 하거나 물을 수 있었습니다. 경전상에서 구속하다란 단어가 자주 사용된 곳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낸 부분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벗어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는 주제는 경전 여러 부분에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자녀들을 구출해내신 주님의 선하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또 다른 더 중요한 구속이 있을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리하이는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스올, 즉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안개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위에서 인용한 세 경전구절에서 언급된 구속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속량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른 속량이나 현대 법률상의 상환과는 다르게 이 구속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존 테일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속주의 희생으로 빚이 청산되었고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성약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충족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 구속의 결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육체적 사망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세적 사망을 극복하고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또 다른 측면은 영적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개인의 회개를 그 조건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죄값은 구속주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에게는 이 구속이 절실히 필요하며 만일 그들이 온전히 회개한다면 구속을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의 면전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 가득한 구속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삶 안에서 공의와 자비의 율법을 모두 충족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완전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속주요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요구를 가라앉히시고 뉘우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럴 의도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경전이나 문헌, 실생활의 경험들이 구속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구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속의 이야기들을 사랑합니다. 제게는 청소년 시기에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이 되자 그 친구는 자신이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삶을 바꾸었으며 의로운 생활에 헌신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 친구들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친구의 눈은 복음의 광채로 빛났고 저는 친구가 복음대로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는 교회 회원임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고 가책을 느껴온 한 여성과 침례 접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접견 중에 그 죄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눈빛과 목소리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침례받기를 원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에게서 그 끔찍한 죄의 결과를 씻어내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또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 스테이크 대회 및 기타 모임에 방문할 때 저는 저활동 회원을 구조하라는 몬슨 회장님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활동이 저조한 어느 회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집에 방문하여 그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해주며 와드에서 봉사할 부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활동화되었고 그는 부름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습관들을 바꾸고 교회에서 충실한 활동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성중 가운데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는 다음 날 이메일을 보냈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제가 말한 이야기와 자기 자신 장인어른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감독의 방문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과 간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삶에서 큰 변화를 이루면서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활동화된 그분에게는 88명의 후손이 있고 현재 모두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입니다. 며칠 후 한 모임에서 저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의 이메일을 또 받았습니다. 제 부친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한 스테이크 회장이 보내온 그 이메일에 그의 부친이 활동 회원이 아니었고 몇몇 습관들을 바꿀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청을 받아들였고 회개했으며 후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한 후엔 선교부 회장이 되었고 후손들이 교회에 충실한 회원들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른 스테이크 대회에서 그 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 후에 한 남자가 제게 와서 그 이야기는 자기 부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이 회개하고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도록 이끈 사건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구조하라는 부름을 기억하자 교회로 돌아와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속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구속주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을 되갚을 순 없지만 구속의 계획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도록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스네프 휘트린 사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영혼 구한 구세주 나를 온전케 하셨네. 큰 힘으로 세우시고 쓴 잔을 달게 채웠네. 어떻게 감사드리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생명의 말씀 없으면 기쁨과 소망 어디 있나. 주님의 뜻 언행으로 내 일생 전하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닌 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다가갈 때 영생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구속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It's easy to understand why Mormon, in abridging 1,000 years of Nephite records, thought it important to include something about this man and the enduring influence.
몰문경에는 니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문이 니파인들에 대한 1000년간의 기록을 요약하면서 니어와 또 그의 교리가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몰문은 이 철학이 우리 시대에도 다시 되돌릴 것임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자 했습니다. 니오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약 90년 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 코리 호우가 니파인들 사이에 나타나 니오의 교리를 전파하고 확산시킵니다. 몰문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을 거스려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리오가 전파한 것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좇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형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른 이들은 그들이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니허와 코리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회개의 메시지가 종종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백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거나 죄에 대한 형벌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라고 주장합니다. 코리오처럼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런 행위가 죄라는 것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치와 표준, 심지어는 진리마저도 모두 상대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그들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나 죄라고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철학은 결과에 관계없이 어떠한 욕구나 욕망에 탐닉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이므로 얼핏 보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니허와 코리허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어떤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외친다면 그것은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외치는 음성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발전 또는 개선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죄란 없다고 주장해 보았자 죄에 따른 짐과 고통을 경감시키지는 못합니다. 죄로 고통을 겪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로지 회개만이 더 나은 삶이라는 희망적인 고지로 인도합니다. 또 우리는 물론 회개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은혜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는 신성한 선물이며 우리는 웃는 얼굴로 회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자유와 확신, 평안으로 이끕니다. 회개라는 은사는 축하연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하를 받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희생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줍니다. 회개는 필요한 조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권능이며 이로써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내용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됨이 즉 죄에 대한 용서가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결하게 됨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공의로움에 참된 줄 아노라. 회개는 광범위한 주제이나 오늘 저는 이 기본적인 복음 원리에 관한 다섯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권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주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그 자체를 누리고자 권유하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하라고 권유하지 않거나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위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관만 하는 부모, 죄를 눈감아주는 친구, 잘못을 타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사실상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이들의 복지와 행복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때때로 너그럽지 못하다거나 모욕적이며 심지어는 화를 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성신의 인도를 받은 경우라면 실은 진정으로 염려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회개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쪽에서 실제로 노력도 안 하는데 구주께서 우리를 천사 같은 존재로 바꾸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분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우리가 바친 최선의 노력을 보완하고 보상해 주시도록 그분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비를 구하는 만큼이나 노력하고 향상을 위해 힘쓰며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합당하게 되어 심판대에 서르는 자들과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 매일같이 결연히 노력하는 자들을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에는 정결케 하고 거룩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용서와 치유가 그러한 영혼에게는 꽤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참으로 덕은 덕을 사랑하며 빛은 빛과 결합하며 자비는 자비를 측은히 여기어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해외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 왕국을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개는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개란 천성적으로 범하기 쉬운 죄를 버리는 것과 더불어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문경에 나오는 회개에 관한 몇 가지 가르침 중 하나는 엘마가 아들에게 한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 죄악을 삼가라. 내 생각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 계속 순종해 나가겠다는 성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분께로 완전히 향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성약은 물에서 침례를 받는 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종종 침례 성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모범을 보이신 구주의 침례는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그분의 성약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나니, 이 성약이 없다면 회개는 아직 불완전함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노엘 레이놀즈 교수의 기억에 남을 만한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하겠다는 선택은 오직 한 방향, 즉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만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다리는 모두 불태우겠다는 선택을 말한다. 네 번째, 회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도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인내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단계를 목록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실질적인 느낌이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각 단계의 체크 표시만 하고 끝나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회개에는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개념이 포함됩니다. 잘못을 인정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정도의 태평스러운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와 잘못을 저질렀음을 깊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할 때는 종종 슬픔과 후회와 함께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특히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거나 더 심하게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이끈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백이란 엘마처럼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울부짖게 만드는 행위로서 이런 깊은 고통과 아울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구속주와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을 지니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성품과 소망이 바뀌며 한때 죄에 끌리던 마음은 점점 그런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가능한 한 완전히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결심이 그 변화된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결심은 곧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성약으로 이어지며 그 성약을 맺고 나면 신성한 은혜의 사자인 성신이 위안과 용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엘마처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회개할 때 수반되는 고통은 범법을 회개하지 않아서 공의에 따라 겪게 되는 고통에 비하면 훨씬 덜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별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인 곧 하나님이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였느니라. 다섯 번째, 회개를 하는데 치러야 하는 대가는 그것이 무엇이든 용서가 낳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보이드 케이팩 회장님은 연체대회에서 용서의 밝은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1847년 4월 브리검령은 윈터쿼터스에서 첫 번째 개척자 일행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에 서쪽으로 2600km 떨어진 곳에서는 도너 일행의 애처로운 생존자들이 길을 잃고 네바다시에서 산맥 비탈을 따라 세크라멘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도 이르지 못한 채 눈더미에 갇혀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누구든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굶주림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15살의 존 브린이 있었습니다. 4월 24일 밤 그는 존슨 씨 목장에 들어갔습니다. 몇 해 후에 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존슨 씨 목장에 당도한 것은 밤이 깊어진 지 오래였으므로 이른 아침에서야 그곳을 보았다. 날씨는 좋았고 땅엔 파란 잔디가 덮여 있었으며 새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여행은 끝났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에 본 장면은 마음속 영원한 그림처럼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다. 당시에 일들은 거의 잊어버렸지만 존슨 씨 목장 근처의 캠프는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다. 저는 처음 당시 일들은 거의 잊어버렸다는 그의 말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여러 달 동안의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혹독하고 암울한 겨울이 어떻게 찬란한 아침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좀 더 생각한 이후 저는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죄의식과 영적인 굶주림의 오랜 겨울을 보내고 용서의 아침에 들어선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아침이 왔을 때 그들은 다음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주님의 무한한 고통과 사망, 부활이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또한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회개라는 신성한 선물은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저는 겸손과 사랑을 다하여 모든 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님. 현재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신권 모임이 열린다는 것을 형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태버나클 합창단의 음악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바로 뒤이어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초등회 어린이들과 이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사도 정원의 엘톤 페리 장로님께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페리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와 주 살아계시고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폐회 기도를 70인 정원의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President Monson, we were all thrilled with the exciting news of some new temples.
오늘 몬슨 회장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 발표를 하셨을 때 모두가 모두 아주 좀 전율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와이오밍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꽤 보편화된 전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전 일반 공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헌납하기 바로 전에 몇 주 동안 성전문을 활짝 열고 지방 정부와 종교 지도자 및 현지의 교회 회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을 초대해서 새로 건축한 성전을 구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교회를 더 잘 알게 해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됩니다. 새로운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성전 안팎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릅니다. 성전 곳곳에서 보이는 건축 솜씨와 섬세함에도 감탄합니다. 그뿐 아니라 방문자들 중 상당수는 아직 헌납되지 않은 성전을 안내받는 동안 무언가 독특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전 일반 공개 때 방문한 분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지만 가장 공통된 반응은 아닙니다. 방문자들이 더 탐복하는 부분은 바로 성전 일반 공개 때 만나는 교회 회원들입니다. 방문객을 맞는 후기 성도들을 보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매일같이 교회의 여러 활동을 보도하면서 교회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뉴스 매체들 중 상당수가 교회와 교회 회원들에 관해 정기적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이런 현상은 또한 전 세계로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 공유 방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터넷에서도 교회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신문이나 잡지에 한 번도 기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블로그 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한시도 빠지지 않고 토론을 벌입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몰몬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주의를 끌게 된 것은 의사소통 방법에 변화가 온 탓도 있겠으나 교회가 성장과 전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웃이나 친구가 교회 회원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 회원으로서 정부나 기업, 연예계, 교육계 및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사들도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후기 성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더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 관련하여 미심쩍은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 출처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또 교회가 무엇을 옹호하는지에 관한 유언비어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일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고의로 틀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저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공정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순수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널리 알려지고 명성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 회원들은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이로써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사실과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성전 일반 공개 때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처신하여 이 일을 행한다면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은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심은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사라지며 사람들은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용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로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은 성경과 우리가 거룩한 경전으로 여기는 다른 책들의 핵심입니다. 구약전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을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신약전서는 그분의 성역을 담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그분의 성역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삶의 토대가 되는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이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인물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요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궁극적인 만족과 소망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몰몬경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분은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한 뒤에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권고와 같이 행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구주께서는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힘쓰며 세상의 선과 덕성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주와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고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선을 힘써 행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투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에 대해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관해 묻는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가를 이야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 질문에 흔쾌히 답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친구나 동료들은 설교나 전도 또는 장황한 설명이나 끈질긴 권고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에 관해 이야기하되 그들의 종교적 신념도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질문 내용에 따라서 관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면 답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원들은 자신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실수를 하거나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한의 다음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설한 교회 웹사이트인 www.mormon.org를 최근에 들어가 보신 분이라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회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종교적 신념이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대화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우리의 말투나 글투는 공손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어적이 되거나 어떤 형태의 논쟁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노소에 관계없이 회원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교회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의 느낌을 받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일은 다른 것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복음 메시지야말로 가장 귀중한 정보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장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화 채널이 열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성전 일반 공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전 일반 공개 때 자원봉사자로 수고하는 회원들께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안에서 보듯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이룩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알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신다면 사랑과 용기의 영이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가진 특권, 즉 선지자와 제1회장단, 그리고 사도들을,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할 수 있었던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감의 참 메시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그러한 가르침이 저희들의 삶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과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회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세상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에게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간구드렸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방송은 제181차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의 연차 대회, 반 연차 대회였습니다. 교회 총괄 요원들이 말씀했으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플레전트비와 북옥든 어린이들이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